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이 그 라디오 프로에 그 보내온 사연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골라서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겪은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 그 중에 한 가지 사연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황당하고 너무나 웃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재미만 있는 사연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연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등산 마니아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새벽 시간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 정상이 절반쯤 남은 곳에서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황급한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신호가 아니라 큰 신호가 아랫배에 켜졌습니다. 너무나 급한 신호였고 이거 뭐 그 산에 화장실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의 품을 화장실로 삼아서 급한 불을 껐어요. 일을 마친 이 사람 자신이 남긴 흔적을 보다가 살짝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남긴 흔적 위에다가 이만한 돌 몇 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뭐 사실 이제 삽 같은 도구가 있었으면 땅에 묻어서 확실하게 뭐 식물에게 거름이라도 줄까 이렇게 했겠지만 아무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이라도 쌓아놓는 것이 이 당시에는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 건데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아침 등산을 가지 않던 이 사람 몇 달 만에 이 산을 다시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자기가 몇 달 전에 볼 일을 봤던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예? 줄을 쫙. 아니 사람들이 뭐하러 저기에 줄을 서 있나? 아, 그 사이에 저기에 화장실이 새로 생겼나? 궁금해진 이 사람이 줄을 수십 명 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앞으로 가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화장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볼 일을 봤던 바로 그 자리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험한 돌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믿기세요? 진짜.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볼 일을 보고서 자신이 남긴 흔적 위에다가 이만한 돌 몇 개를 던져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돌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 자기도 툭 던져서 쌓아놨어. 또 다른 사람 지나가다 나도 쌓아놨고. 이런 식으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약 1.5m 정도 되는 돌탑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돌탑이 황당하게도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험한 돌탑이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이 돌탑이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돌탑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사연을 보내온 그 사연 내용이 이래요. 주말이 되면 이 돌탑 주변에 그냥 커피 팔고 핫도그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 다 모여. 여러분, 이제 산에 가보면 아시죠? 산 꼭대기에 가면은 따뜻한 차도 팔고 올라가서, 그죠? 어묵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주말이 되면 쉽게 말해 그 곳이, 그 돌탑 쌓인 그 곳이 그 산에, 그 주변에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사연을 라디오에 올린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돌탑의 기초를 쌓은 제작자죠. 본인 당사자. 이 사람이 자기가 기초를 세운 돌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막 핫도그, 막 커피, 이 사람들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어요. 근데 웃다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예. 저 안에 저게 진짜 뭔지 저걸 얘기를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산을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황당하고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변 위에다 올려놓은 돌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대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치성을 드리다니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와 못지않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2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패하여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이 패하여 3만 명이었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도 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도 패했고 두 번째 전투도 패했지만 피해를 입은 정도가 현격하게 달랐어요. 보세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4,000명가량 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몇 명?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째서 첫 번째 전투보다 두 번째 전투에서 10배 가까운 피해를 입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모셔온 다음 전투를 치렀는데도 이와 같이 10배 가까운 피해를 입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자,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모셔온 다음에 전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10배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결정적인 이유,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는 장면이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안에 나타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 어떤 대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범하는 장면일까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족속이 섬기던,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다곤 신상, 다곤 우상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솔로몬 왕 통치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족속들을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겼는데,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 모셔온 다음에 전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겁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 부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이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로 3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는, 따져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명가량 죽임을 당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학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표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이러한 생각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승패의 조건이었어요.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빵빵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합지졸의 병력이라 하더라도, 편별한 무기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승패의 조건이라는 것은 지나온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은요,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분석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 이와 같은 생각 제대로 된 겁니까? 이러한 분석, 이러한 생각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따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무엇을 행했는지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구원하자 하니. 예, 이 구절은요,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세우는 장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필승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후속 대책, 필승의 전략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필승의 전략으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온 바로 이것이 이 대목,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모습이에요. 왜냐? 저것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고증한 거예요. 사진입니다. 성경에서 저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저 언약궤는요, 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역시 67.5cm 상자예요. 자, 여러분, 저 언약궤가 어떤 물건입니까?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최고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였느냐 하면 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순서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요, 예, 우리 교회 이 건물 짓는 거 따지면 실제로 성전 건축은 다 끝났어요. 열왕기상 6장에서 다 끝났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은 열왕기상 6장이라고 안 해요.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한 열왕기상 8장에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기 전까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는 정말로 중요한 물건이에요. 자, 언약궤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예, 저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살던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인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보통 기뻐한 게 아니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춤을 추죠. 근데 그냥 춤을 춥니까? 옷이 벗겨지는 것 개의치 않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춤을 춘 이유, 그 이유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그 자체가 신은 아니에요. 언약궤 이코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들어있거나 언약궤 스스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시간이어도 찾지 않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시다가 사무엘하 6장을 읽어보면요 웃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웃사라는 인물이 언약궤에 손을 딱 댔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이고 목사님 보세요. 언약궤가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신비한 힘이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지자마자 죽었죠.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언약궤의 신비한 힘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만진 웃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보면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어떤 식으로 죽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쳐서 웃사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거기에 능력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구원하게 하자 하니. 보셔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자고 결정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 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가 전장에 오기만 하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족속을 박살내버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언약궤 자체를 이렇게 신비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지만 언약궤 그 자체를 신비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똑같았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그렇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엄청나게 소리를 쳤다. 참고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기 나온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땅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담겨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 땅이 울렸다 이 표현은요 주로 이방 족속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 사용되던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쳤다. 이건 단순히 사기가 올라간 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 언약궤 자체를 신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전장에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언약궤의 신비한 힘이 있으니까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아까 보셨죠? 오른쪽에 있는 거 시리아 알레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곤 신상 사진입니다. 저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저게 도대체 뭔 형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블레셋 족속은요, 저기 있는 저 다곤 신상, 저 우상 덩어리 다곤 신상만 자기들 곁에 있으면 저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저 다곤 신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다곤 신을 섬기는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나무와 금으로 만든 상자고 또 하나는 구리와 철로 만든 형상일 뿐,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되면 모두 알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A교회에서는 매년 대입 수능 시험 날 수험생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회나 뭐 금요 기도회 때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입 수능 시험 날에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강단 위에, 그 교회는 여기 이제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소위 영빨이 훨씬 더 있다, 기도의 응답이 훨씬 더 확실하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께 직접 들었어요. 강단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 바로 밑에서 기도한 분들의 경우 그 자녀들이 100%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하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훨씬 더 커다란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관점만 소개했거든요.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 하나님을 만능 해결사로 여기는 거예요. 만능 해결사.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복만 내려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야, 복만 내려주시는 분이야, 만약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지 않고 무조건 오냐 오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눈물이 쏙 나올 만큼 회초리도 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처럼 무조건 복채만 내고 복을 받고 복을 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거나 만능 해결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거나 만능 해결사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 우리 삶 속에서 조금도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 세상의 창조주로 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진실되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